우리 역사를 볼때한 나라가 지속되고 또 망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쇠퇴와 몰락을 이렇게 우리는 계속 보게 됩니다. 항상 그 가운데서는 나라가 이렇게 망하려고 하는 징조를 보이게 되면 어떤 충신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직언을 하게 되고 또그 가운데 올바른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들을 듣지 못하고 때로는 그래서 그 안에서의 내분과 권력을 다투는 그 가운데에서 그 분열로서 멸망하는 나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이 타락하기 전에 국가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러한 타락하는 가운데 이제는 백성 모두가 고통받는 이제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소수이지만 자신의 이익을 좀 버리고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는 그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참 귀하고 이 시대에도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거철만 되게 되면 그러한 진영 가운데 정말 국가를 사랑하고 또 국민을 위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우리는 집중하면서 이렇게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제 연설들을 듣게 되는데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할수 있지만 듣는 사람 또한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분별력을 가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이더라도 다른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이 가운데 요즘 여러분은 어떠한 소리들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소리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우리는 사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고 당장 우리 가운데 듣기 좋은 소리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살리는 소리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약이 쓴 것처럼 그러한 소리는 좀 나중에 듣고 싶어 하고 지금은 소위 말해서 좀쉴수 있는 내가 좀 그러한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신경 쓰고 싶지 않는 그런 소리들을 듣고 싶어 하죠.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가운데에 있어서 그것이 좋은 것이고 필요하고 귀한 것인지를 알지만 지금은 왠지 포기하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면 내가 손해봐야 될 것을 생각하는 게 점점 밀려오고 그러한 생각들 가운데 우리는 점점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미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오늘 아모스 선지서에 보게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의 상황은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로웠습니다. 그리고 이 풍요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그 전쟁 가운데 있었던 그 가운데 오랜만에 그리고 그들이 생각했던 풍요보다 더 많은 풍요들을 경험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여로보암 시대라고 기록하는데요. 여로보암은 41년간 통치하였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군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이 시기는 안정되고 평화로운 시기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몇 가지는 이스라엘과 유다 가운데 싸움도 없었고요. 보통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혔던 우리가 많이 듣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뭐 아수르, 아시리아 이 나라는 아직 이렇게 부흥해서 또그 세력을 떨치기 전에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22대 왕조가 이제 몰락하고 23대 왕조 안에서의 내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도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기엔커녕 자기 안에서의 문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로운 시기,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시기였습니다. 여로보암은 2세는 이 틈을 타서 북쪽과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하였고 특별히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 요단강에 있는 동편에 있는 그러한 나라들을 도시들을 점령했는데 우리가 아마 역사 시간에 세계사 시간에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 왕의 대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집트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시리아를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바벨론까지 가게 되는 그 왕의 대로를 왕의 대로에 지나가는 그러한 도시들을 이 여로보암 2세가 전쟁을 해서 그 도시들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왕의 대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역하는 무역로였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세금을 이렇게 얻게 되었죠. 당시에 이렇게 기록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묻혀있는 어떠한 땅에 있는 유물들을 보게 되면 상아로 만들어져 있는 침대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상아라고 하면 당시의 기록 문헌에 보게 되면 거의 전부를 아프리카에서 수입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부가, 북이스라엘의 부가 얼마나 부유함이 얼마나 전무후무했는지를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여로보암 시대의 경제적 어떤 평화에 대해서 나열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에 일어났던 자연스러운 현상이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 왕,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이 왕에 대한 그 태도에 대한 백성들의 태도가 자연스럽게 그 왕을 따르기 시작했겠죠. 왕은 당시에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은 부분이라고 여겨졌고 그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선택한 그런 민족이라고 하는 그들 자신이 그렇게 여겨왔고 이게 크게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으로 우리나라에게 복으로 다 하나하나를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로보암에 대해서 짧지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4절에 여로보암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한 악한 왕이다 라고 기록하죠. 사실 북이스라엘은 생긴 그 남유다와 갈라지는 그 처음부터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로보암은요, 소위 여로보암 2세를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뒤에 나라가 북과 남으로 갈라지죠. 북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 여기선 성경에서는 느밧의 아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여로보암이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여로보암이고요. 그리고 르호보암, 이렇게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죠. 그런데 처음부터 이 이스라엘이 부패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이야기하죠.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더 이상 남쪽으로 너희들 귀찮게 갈 필요 없어. 이제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애굽에서 너희들을 인도해낸 신들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뭔가 되게 비슷하죠.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33장에 아론이 범죄했던 그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악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산당들을 짓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제사장을 레위 자손으로만 선택하셨는데 레위 자손이 아닌 다른 그냥 다른 지파의 사람들 또한 그런 제사장으로 이렇게 임명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왕 마음대로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도덕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그것들을 세우는 것, 질서를 세우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보시기 악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경제적 풍요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절대 아닌 것이죠. 이 시대에도 우리가 착각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 안에서도 물밀듯이 들어오는 이 세속화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어느 정도 편리하고 편의하고 안정적이고 부유한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완전히 생각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세워놓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짜 하나님이 주인인 예배이냐라고 했을 때 사람이 주인 예배가 되어 있고 당장 안정과 평안이 깨어지면 그것이 사라질까 두려워해서 묵인하면서 더 종교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현재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기준의 그 안정이 그대로 교회 안까지 깊숙하게 들어와서 일부의 사람들이 좁은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이거나 그러한 길들을 이야기한다면 그것들을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죠. 그 사람들만을 위한 길이야, 나를 위한 길은 아니라라고 생각하죠. 이 땅은 잠시 잠깐이고 우리의 본향이 있는 나그네의 삶이다라고 우리가 설교를 통해 수없이 들었지만, 그것들에서 맞다고 동의하지만 그 삶이 살도록 우리 가운데에 초청되어지고 우리 가운데에 요청받을 때에는 두려워하거나 주저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것이 현주소가 아닌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오늘 성소의 진짜 주인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모스서 7장 13절을 보게 되면 베델의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당시에 성전지기처럼 있었던 거짓 선지자 아마세아라는 그 성전지기가 성소를 두고 왕의 성소, 왕실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베델 신전은 여로보암 왕의 소유이기 때문에 여로보암 왕을, 그 주인인 왕을 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묵인하고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근거는 바로 그들, 제가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율법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우리는 할 일을 지금 다 하고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 자신이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좀 돌아보면 목사님께 잘한다고 좀 칭찬 좀 받고 헌금도 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어느 정도 생각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더 이상 경각심, 경계심은,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어 보이고 어느 정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만이 우리를 안심하게 만드는 거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의 삶이 어느 정도 평안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전히 내 가운데 있다라고 착각하고 그러면 우리는 금방 또 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이것들을 거울로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갈망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자문해 본다면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전에 열정적이었던 것, 이것은 추억으로만 이제 남는 것이죠. 여러분, 추억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우리의 모습이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하지만 우리가 진실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 그것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절박함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 많은 힘이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나를 다뤄가는 게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을 내가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아가지 않는 것이죠. 유대인들과 같이 똑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건강한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그리고 거기에서 성경을 공부를 하는 것을 인도를 맡기도 하고 또 사역팀을 섬기면서 내 신앙이 쉽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큰 착각이라는 것이죠. 오늘 북이스라엘은 심판 바로 직전에 지금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아모스를 선택하시는 하나님 참 독특하고 아이러니컬합니다. 아모스는요,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제가 쭉 설명을 했는데 아모스는 남쪽 유다에 있는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입니다. 그는 유다 사람이었고 심지어 선지자들이 있었던 그 당시의 학교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수업을 듣거나 자라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그는 그 자신에 대해서 가축을 기르는 목자이고 그리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지금으로 시대에 말하면 비즈니스를 하는, 그냥 사업을 하는 한 명, 직장을 다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지금 북이스라엘에 심판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통은 그러면 북이스라엘에서 가만히 있질 않죠. 지금 자신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저 우리와 어떻게 보면 조금 있으면 전쟁도 일어날 법한 지금 나누어져 있는 이 남유다, 경쟁국가의 남유다의 그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직언을 하면 그를 당장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을 아모스도 알 텐데 이 아모스라는 사람이 그래서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모스라는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보존하시는 자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 아모스가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마음 가운데 순종하며 갔던 것일까요?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게 하셨냐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나누기 전에 또 하나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1절을 오늘 보게 되면 이 메시지가 큰 지진이 있기 전에 2년 전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부분을 미루어 볼 때에 이 아모스의 메시지가 어떤 한 명의 아니면 후대에 그냥 썼던 어떤 신화적인 어떠한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임을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 이 지진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지진이었고 그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아마 이 스가랴라는 선지자 200년 뒤에 말라기 바로 전에 있는 위치에 있는 그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도 14장에 보게 되면 이 지진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북이스라엘에게는 참 아픔이 있었던 지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 유대인 학자가 이 지진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이었음을 그 가운데 언급하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첫 번째도 살펴보고 방금 지진도 살펴보았는데요. 왜 굳이 남쪽에 있는 사람을 먼저 보내셨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북쪽에는 선지자가 한 명도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북쪽에 선지자들이 있었겠죠.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단 한 명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선지자가 한 명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대변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죠. 이미 선지자들도 여로보암과 그 북이스라엘의 권력과 타협하고 있었고 굳이 지금 이 시기에 오랜만에 찾아온 그리고 전무후무한 이 평안과 안정을 굳이 깨뜨리고 거기에 고춧가루를 뿌리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굳이 내가 그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를 내가 목숨 걸고 이 이야기를 해야 하냐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전부 다 타락한 겁니다. 여러분, 지진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지자 또한 사용하시지만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속 돌이키라라고 깨우시는, 흔들어 깨우시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현대시대에 참 이 시대가 점점 우리가 매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참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종말이 정말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파리올림픽에 여러분 다 뉴스를 통해서 개막식에 있었던 그러한 영상들을 보셨던 분들이 아마 계실 거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등이라는 것을 위시해서 동성애와 또 최후의 만찬을 풍자하는 그 음란함을 방송에서 그대로 흘러보냈습니다. 규정된 틀을 해체하고 질서에서의 해방을 이야기하는 데에 그 안에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해체하고자 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을 쌓고 있는 그 잘못된 틀을 굳건하게 세우는 부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것들을 계속 그 영상을 생각할 때마다 뇌리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창조와 에덴에서의 분명한 기쁨이 그 질서 안에서 존재했는데요. 하지만 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창조와 질서를 파괴하고 그 창조주인 자리에 인간이 서게 되는 것이죠. 그 영상이 누군가를 희화할 수는 있겠지만 그 영상을 보며 이 시대도 여로보암의 시대와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부분인지 알지만 우리 또한 지속되게 노출되고 사회의 전반적인 그 메인스트림이, 전반적인 메인 흐름이 되어갈 때 우리의 태도입니다. 굳이 그러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부딪히고 싶지 않고 학교나 이러한 사람들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대화의 주제가 있을 때 내 영역이 침범받지 않는 데에서 나는 평화를 원하고 나에게 피해가 될 것 같으면 그냥 핑계를 대며 조금은 방관하는, 허용을 하는 그러한 태도가 아닌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를 세우죠. 대부분 안정적이고 그것들은 인정받기 위한 그러한 포커스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것들을 노력하면서 계속 도전하죠. 여러분, 목표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목표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그 부분들을 안정하게 우리의 성을 구축하고 터를 구축하기 위한 거라면, 그래서 우리의 찾아오는 그 근원적인 이 낯선 땅에서 어떻게든지 그 안정감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 불안함을 그 누르고 그것들을 없애려고 하는 그것들을 해소시켜줄 만한 그것들을 구한다면 실상은 또 다른 것에 우리는 계속 갈증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고, 그러면 내가 세운 갈망과 목표가 어느 순간 나를 구원해 줄 거라 생각하는데 나의 등에 칼을 꼽는, 나는 또다시 노예처럼 계속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며칠 전에 조금 된 영상인데요, 좀 시간이 된 영상인데 한 교수님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중증 환자를 이렇게 다루는 외상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이셨는데요,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일 겁니다. 한 환자를 살리려고 노력하면서 정말 정부며 또 병원에서며 수많은 또 뉴스, 강연, 심지어는 국회까지도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지만 처음에는 사람들이 듣는 것처럼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에 자신들의 이익이 안 될 때에는 그러한 마음들을 들을 때 이야기는 하고 공감하는 것처럼 고개는 끄덕이지만 애써 외면하는 것이죠. 이유를 대면서요. 오늘 이스라엘 모습이 그렇죠. 위정자들만 잘못한 게 아닙니다. 지도자들만 잘못한 게 아니죠. 그것에 순응하는 자들, 방관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는 동일하게 오늘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드블루라고 하는 의학 드라마를 보게 되면 꽤 많이 들리는 용어가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순간이라는 뜻이죠. 심장마비, 이런 말을 환자가 직접 들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놀라기 때문에 그러한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 그 코드블루를 외치고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 나와 지금 내 눈앞에서 내 바운더리 안에서 크게 나에게 상관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 길이 바쁘지 그것들은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며 내 평화, 내가 좀 이것들은 회복되고 좀 신경 써볼게, 하나님의 나라, 저 멀리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지금 내 친구들, 동료와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들이 그것들에만 우리의 포커스를 두며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우리의 생각대로 나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노래하지만 그렇게 행동으로 나아가지 못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데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오늘 2절에 사자가 포효하는 소리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더 이상 은혜를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은근히 이제 권리라고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그것들을 주장하며 이미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고 하는 그 가면을 쓰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당연히 채워지지 않는 그들은 스스로를 달래기 위해 율법을 지켜가며 그 불안함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모습인데요, 안타깝게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스로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심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입니다. 오늘 처음에 등장하는 우시아라는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왕에 대해서 혹시 많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 왕은 남유다의 몇 안 되는 정말 여호와 보시기에 선했던 왕입니다. 52년 동안 즉위했어요. 농사를 잘 지었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역대하 26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그가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여호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뭘 범죄했냐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젊을 때 신앙에 있어서의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나아갔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그가 교만해져서 제사장이 해야 되는 것을 그가 행함으로써 그의 이마에 나병이 걸리게 되죠. 그런데요, 저는 이 나병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망하지 않으면,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도 듣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우시아가 회개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것보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가 철저하게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겸손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그럭저럭 흘러간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지금 순간인 겁니다. 여러분, 감기가 들면 열이 나야 하는데 열이 없는 거예요. 충치가 있으면 바람이나 물을 이렇게 데웠을 때 이가 시려야 되는데 이미 다 죽어버린 겁니다. 신경이 다 죽어버린 거죠. 완전한 느낌이 없는 겁니다. 목사님, 신앙생활하면서 좀 편하게 좀 어느 정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죄인가요? 잘못된 것인가요? 여러분, 그것보다 그 속에서 우리의 목표가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기도할 때, 우리의 내면을 깊이 주님 앞에 조명할 때 우리는 무엇인가를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을 앞에 두고 있지만 그 내면 안에서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나그네라는 사실이 잊혀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만족하는 데 머물고 오히려 이 평화가 깨질까 봐 두려워한다면 여러분, 그때가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복음 앞에 바짝 엎드려야 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내가 이 평화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 마음에 있어서 그것들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그 마음들이 그 가운데 저항하며 그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자기 부인이 우리 가운데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우리는 어느 순간 복음을 위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목적을, 목표를 이루려고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니면 이겁니다. 여러분, 중간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기울어진 그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간절하게, 그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제사까지 지었지만 그들은 양쪽 발을 담글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 길을 여러분 통과하며 싸워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내 삶을, 그러면 다 부끄러운 것, 수치, 비참함, 내가 이렇게까지 복음을 붙잡으면서 가야 되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안 가는데 나만 별종인 것처럼, 나만 헌신하며 희생하며 이렇게 나아가야 되냐?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여전히 구원 받아야 되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내가 팀을 사역하면서 하는 그런 면죄부 같은 것이 내 눈앞에 보일 때 진짜 내 삶에서 해석되고 조명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 삶의 모습은 묻어버리고 내가 면죄부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그러면 떳떳할 만한 그러한 부분으로 내가 내 스스로를 그렇게 하나님의 소리를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사회에서는 누구보다 더 착취하고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 손해보려고 절대 하지 않는 것,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내 모습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 것, 오히려 그 불안함을 율법적인 우리의 교회 생활로 채우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버려야 할 우리의 뼛속 깊은 고집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회개가 필요했다면 그것은 회개의 제사, 이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인정하기 싫지만 내 삶에 있어서의 그 고집된 내 마음들, 자신의 생각을 주님 앞에 부끄럽지만 꺼내놓으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이 대부분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민망하더라도, 작은 것일지라도, 작은 것이어서 남들이 보지 않더라도 용기를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아모스를 부른 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라고 하는 그 기존의 틀, 뭐 목회자, 리더 이런 틀을 없앤 것이 아닙니다. 그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이 급박하고 절박한 시간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절규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박함이 오늘 말도 안 되는, 어쩌면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 방법과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외치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내 삶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죠. 그저 우리가 듣기 좋은 소식으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 교회 생활 복음이 아니라 어느 정도 맞는 말에 수긍하며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이 복음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은 당시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3장 한번 15절부터 여러분과 함께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16절에 보게 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17절이 저는 여로보암 시대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여러분 명품을 가져야 부자입니까? 아니죠. 부자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19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너의 상태를 인정하고 다른 소리가 아니라 여호와의 소리에 반응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면이죠. 그런 다음에 20절이 이어지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하나님의 식탁 가운데 하나님께 문을,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리고 우리는 교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문 밖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두들기고 계시고 우리는 애써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바운더리 안에서 주님 지금 이것은 아닙니다 안 돼요 라고 하는 가운데에 예수님 우리의 문 밖에 계속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단순한 심판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돌아오라고 하는 외침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오늘 19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 하나님 책망하시는 것은 하나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겁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을 발견합니다. 그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들은 대부분이 내가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 불편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를 흔들어 깨우실 겁니다. 여러분 무관심하면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지진이나 주변의 현상들을 통해서도 깨우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곰곰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단순히 우리 안에 복음을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 내 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단순히 불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돌이켜야 되는 부분들을 전혀 다른 부분에 있어서 하지만 우리 가운데 반드시 돌이켜야 하는 그 중요한 부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 그 안에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는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 가운데 회개하면 내가 불로 연단한 그 어떠한 것들로 소멸되지 않는 그 부요함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면 우리 또한 다른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를 따라가는 그 연단의 불 속에서의 부요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그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남은 한 주 깨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